마가복음 15번 메시지 왕국의 비유 세 번째.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노예 구주의 행동에 관한 기록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적했듯이 우리에게 노예 구주의 말씀이나 가르침에 관한 기록을 주려는 것이 이 복음서의 의도가 아닙니다. 물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주 예수께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마가는 주님의 말씀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삽입부로 간주할 수 있는 4장은 마가복음의 나머지 부분과 다른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네 가지 비유에 관한 기록을 제시합니다. 4장 1절부터 34절에서 우리는 노예 구주의 행동이나 움직임을 묘사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노예 구주의 가르침에 대한 기록을 봅니다. 가르침으로서의 이 장은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13장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마가복음 4장이 마태복음 13장보다 훨씬 짧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우리가 7가지 비유를 보지만 마가복음 4장에서는 단지 4가지 비유만을 봅니다. 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의 비유, 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이 같은 네 비유 중에서 오직 등불의 비유만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왕국의 씨의 성장과 발전. 마가복음 4장에 계시된 중요한 주제는 왕국의 씨 혹은 왕국의 유전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운동이나 조직으로 산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사실상 사람의 존재 안으로 뿌려져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발전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가르침이나 행동이나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로 인상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왕국은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그분의 성육신 안에서 그분의 택한 백성들 안으로 뿌려진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같은 왕국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통해 우리는 신약 전체의 가르침에 대한 근원적인 본질의 진술을 봅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신약은 우리에게 삼일 하나님이 그분의 택한 백성들 안으로 뿌려져 그들 안에서 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성육신 되셨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신약이 가르치는 근원적인 본질입니다. 이러한 빛 가운데서 신약을 읽는다면 우리는 삼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파하며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그분은 자신을 다른 이들 안으로 뿌리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사실상 그분 자신을 말씀을 듣는 자들 안으로 뿌리는 것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전파하며 가르치는 동안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이들 안으로 뿌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 자신을 그들 안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 사람이신 인성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 자신을 그분의 택한 백성들 안으로 뿌리셨습니다. 전파와 가르침은 왕국에 쓰이신 그분 자신을 뿌리는 그분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사람의 말씀을 듣고 영접할 때 그들은 사실상 놀라운 인격, 곧 삼일 하나님이자 참 사람인 분을 영접했습니다. 사복음서는 성육신된 삼일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이 하나님 사람은 결국 전파하고 가르침으로 그분 자신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으로 뿌리기 위해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영접할 때 그들은 왕국의 씨, 즉 유전자를 받았습니다. 이 씨, 이 유전자는 성육신된 하나님, 곧 인성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입니다. 복음서들에서 우리는 이 왕국의 씨가 뿌려지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이 뿌림의 번식과 확장을 봅니다. 복음서들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확장, 즉 한 분, 뿌리는 자에서 12명의 뿌리는 자로, 12명에서 70명의 뿌리는 자로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120명 또는 수천의 뿌리는 자들이 일으켜지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뿌리는 자들은 씨, 즉 유전자를 영접한 자들이었습니다. 씨를 영접함으로 그들은 그 씨를 이어서 다른 이들 안으로 뿌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뿌림과 씨가 번식하는 것을 봅니다. 서신서들에서 우리는 씨, 즉 왕국의 유전자의 성장을 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성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같은 장 다른 곳에서 바울은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기 이 장에서 우리는 씨의 성장과 발전을 봅니다. 왕국 유전자가 더욱 발전된 것을 베드로 후서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성한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이 발전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서 우리는 이 발전에 대한 묘사를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넘치도록 공급하라. 여기에서 우리는 성숙에 이르는 씨의 발전 단계를 봅니다. 베드로는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발전이 있다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감을 풍성하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공급하시리라 고 합니다. 그러므로 서신서들에서 우리는 왕국의 씨의 발전을 봅니다. 이 씨의 소확은 신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따라 우리는 먼저 첫 열매를, 다음에는 추수를 봅니다. 계시록 14장 4절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첫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계속하여 15절에서 우리는 땅의 곡식이 다 익은 것을 봅니다. 계시록 14장에 언급된 첫 열매인 자들은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이 될 자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천년 왕국, 즉 천년은 왕국의 유전자의 완전한 발전이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 동안에 왕국의 유전자를 영접한 많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아버지는 그분의 대적에게 이렇게 자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사탄아, 어디에 있느냐? 무적행에 있구나. 사탄아, 청컨대 나의 왕국을 보라. 특히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은 공동왕이 된 모든 자들을 보기를 청한다. 내 아들을 믿고 왕국의 유전자를 받은 많은 자들이 그와 함께 공동왕이 되었다. 나의 아들은 왕이며 모든 이 이기는 믿는 이들은 그의 공동왕들이다. 사탄아, 왕과 공동왕들을 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왕국이냐. 우리의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곧 영원한 분으로서 그분에게는 시간의 요소가 없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천년 왕국의 천년은 그분의 놀라운 왕국을 진열하는 하루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에게는 왕국의 진열이 천년간 지속될 것입니다. 그 기간 중에 사탄은 무적행에 있게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의 끝무렵에 사탄은 풀려나 다시 한번 반역하도록 허락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계시록 20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비록 사탄이 열국 중에서 반역을 부추길 것이지만 그는 공동왕들을 손대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왕국의 유전자에 의해 변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왕들의 타락한 인성 안에 있는 모든 거역적인 요소들은 왕국의 유전자에 의해 삼킴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즉 악한 자가 하나님을 대항해 거역하도록 왕국의 유전자 백성을 부추기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된 열국 안에 있는 수많은 자들이 그를 따를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9절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반역의 결말을 말해줍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회복된 열국에 속한 자들은 새 땅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은 수도인 새 예루살렘이 있는 영원한 왕국을 소유하실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왕들의 구성체가 될 것이며 이 왕들은 완전히 회복된 열국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인성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이셨던 나사렛 예수가 복음서들에서 뿌린 유전자의 완전한 발전인 영원한 왕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들 안에서 뿌려진 왕국의 유전자는 얼마나 놀라운지. 결국 이 유전자는 계시록 20장에서 말한 천년 왕국으로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왕국의 유전자와 그의 발전에 대한 이러한 그림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의 성장과 변화. 교회는 왕국의 유전자와 그의 발전과 완성에 관한 그림에서 어디에 위치합니까? 교회들은 유전자의 발전 도중에 있습니다. 이 발전은 성장과 변화에 의해 발생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자라며 변화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체험하는 성장과 변화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장을,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우리는 생명의 변화를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바울은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 안에 성장을 봅니다. 곧이어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하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 영으로부터니라. 여기서 우리는 생명의 변화를 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전후서에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의 성장에 관한 하나의 장과 생명의 변화에 관한 다른 장을 봅니다. 이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의 성장과 생명의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왕국 유전자의 결과의 연속이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 연속은 유전자의 완전한 발전에 이를 것입니다. 그때의 왕국은 천년 왕국 동안 나타날 것입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유전자를 영접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 안에 있는 유전자의 발전을 통해 왕들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왕들의 총체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은 하나님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유전자의 완전한 발전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의 성장과 생명의 변화를 통해 왕국의 유전자의 발전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발전과 변화는 그 완성에 이를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이 되어 왕국의 유전자의 완전한 발전을 체험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발전의 진행 도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공동왕들이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날이 이를 때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님, 왕국의 유전자에 관해 들었던 지표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유전자의 발전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여기에 그리스도의 공동왕으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국의 유전자의 완전한 발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왕국의 유전자의 완전한 발전은 열국들과 천사들과 마귀 사탄에게 하나의 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4장을 왕국의 유전자에 관해 우리가 본 빛 가운데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빛 가운데서 이 장을 읽는다면 우리는 마가복음 4장에서 복음의 근원적인 요소를 볼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 4장 1절부터 8절에서 주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4장 11절에서 그분은 계속하여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위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왕국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은 감추인 비밀로 이는 노예 구주의 제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의 본성과 특성은 완전히 신성하며 그를 통해 산출된 요소들은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은 특히 이 시대에 참된 교회로서의 그것의 실제에 있어서 천연적인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모두가 비밀입니다. 등불의 비유. 4장 21절부터 25절에서 우리는 등불의 비유를 봅니다. 21절과 2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빛을 비추는 등불은 노예 구주의 복음 사역이 단지 그분이 섬기는 사람들 속으로 생명을 뿌리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빛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거룩한 봉사는 믿는 이들을 발광체들이 되게 하며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분의 간증으로서 빛나는 등대들인 교회가 되게 하며 생명과 빛의 특성이 두드러진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게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7장 2절과 누가복음 6장 38절에 헤아리는 것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주실 수 있는가의 여부는 우리가 듣는 분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같이 25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와 관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과 누가복음 8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의 비유.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에서 우리는 씨의 비유를 봅니다.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왕국은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의해 산출된 교회의 실제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왕국의 입구이며 믿는 이들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성장은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 있는 사람은 씨 뿌리는 자이신 노예 구주이십니다. 이 씨 뿌리는 분은 노예 구주로서 사람들의 마음 안으로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씨이신 그분 자신을 뿌림으로써 그들 안에서 성장하고 살아 그들 안으로부터 표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 아들이셨습니다. 26절에 있는 씨는 노예 구주를 믿는 사람들 안으로 뿌려진 신성한 생명의 씨입니다. 여기에서 씨를 뿌리는 것은 노예 구주의 복음의 결과요, 목표이며 이 시대에는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왕국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성숙하여 수확을 산출하는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것들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통한 생명이 없는 조직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과 계시록 14장 4절과 15절, 16절에 있는 사도들의 말씀은 이를 확증합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길어지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밤낮 자고 깨고라는 말과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는 말을 노예 구주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은 씨의 성장에 관한 자발성을 예시합니다. 길어지되라는 말은 성장을 가리킵니다.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기에 땅은 좋은 땅이며 사람 안에서 그분의 거룩한 생명이 자라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좋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이 같은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자라서 스스로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안으로 뿌려진 거룩한 생명의 씨와 함께 역사합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자발성 안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있는 것처럼 소극적인 방면에서의 가라지는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라는 말은 성장이 자동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9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낫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 주님이 보낸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겨자씨의 비유. 4장 30절부터 34절에는 겨자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3절과 26절에 있는 씨와 21절에 있는 등불의 의미는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본성과 내적 실제와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류와 달리 크게 되어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게 되는 겨자씨가 의미하는 바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부패와 위형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서 우리는 겨자씨 하나리 모든 나물보다 커질 뿐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의 나무가 되는 것을 봅니다. 왕국의 체현인 교회는 식물을 산출하기 위한 나물과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무가 되어 새들이 둥지를 만들면 그의 본성과 기능이 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4세기 초에 콘스탄틴 대제가 교회의 세상을 혼합시켰을 때 발생했습니다. 그는 수천의 거짓 믿는 이들을 기독교 안으로 끌어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기독교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므로 겨자씨의 비유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세 번째 교회, 즉 버가모에 있는 교회와 일치합니다. 겨자씨는 1년생 식물인 반면 나무는 수년간 삽니다. 하늘에 속하며 영적인 본질에 따른 교회는 땅에 머무는 동안 겨자씨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변질된 본성을 갖고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 고정된 나무처럼 되어 많은 악한 사람들과 일들이 거주하는 가지들인 기업들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왕국의 외형에 외적 조직을 형성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길가에 뿌려진 씨들은 새들이 와서 쪼아 먹습니다. 15절에 의하면 이것은 어떤 사람 속으로 뿌려진 말씀을 사탄이 와서 취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비유에서 새들이 악한 자,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에 겨자씨의 비유에서 공중의 새들은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탄의 악한 영들과 그들에 의해 유발된 악한 일들을 언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커다란 나무의 가지에 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계의 사업 안에 있습니다. 4장 33절과 34절에서 우리는 마가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에 관한 이 부분의 결론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러한 비유들은 노예 구주의 신성한 지혜와 지식을 드러냈습니다.